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투폴레프 95 MS 전략 폭격기가 18일 미국 알래스카 상공에 접근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투폴레프 95 전략 폭격기 두 대가 이날 태평양의 베링해와 오호츠크해 상공에서 12시간 이상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폭격기가 알래스카에 접근하자마자 미 공군 전투기가 출격해 이를 차단했습니다. 북미 항공 우주방위 사령부 노라드는 성명을 내고 러시아 폭격기 두 대가 알래스카 인근 방공식별 구역으로 접근해 이를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라드는 또 F-16 전투기 두 대가 긴급 발진에 접근을 차단했다며 러시아 폭격기는 미국이나 캐나다 영공으로 들어오진 않았고 국제 공역에 머물렀다고 말했습니다. 투폴레프 95 전략 폭격기는 길이 46.2m, 순항거리 12,000km에 달하는 대형 전략 폭격기로 핵탄두 장착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투폴레프 95 기종은 1956년 구소련 공군에 의해 처음 도입된 뒤 500대 이상 생산됐으며 현재 러시아 공군의 주력 전략 폭격기로 운용 중입니다. 이번 러시아 전략 폭격기의 비행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지난 17일부터 30일까지 벨기에와 영국, 북해 상공에서 진행 중인 스테드페스트 눈 핵 억제 훈련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전력시설 3분의 1가량이 파괴됐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의 공격으로 전국적인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며 지난 10일 이후 우크라이나 전체 전력시설의 약 30%가 파괴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 또 다른 종류의 테러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은 변전소 등이 파괴될 것을 대비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전기 절약을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서 서쪽으로 140km 떨어진 지토미르시에서는 어제 에너지 관련 기반 시설이 2회에 걸친 미사일 공격을 받아 전력과 수도가 끊겼습니다. 키릴로 티모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차장은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크이우 서쪽 3개 전력시설이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전략 비축유 1,500만 배럴 추가 방출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AP통신은 미 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의 전략 비축유 방출 계획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출은 지난 3월 승인된 1억 8천만 배럴의 방출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예상을 밑도는 판매로 남은 1,500만 배럴이 12월 중에 추가로 풀릴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현재 남은 비축유는 4억 배럴 이상으로 충분한 상황이라며 이번 발표는 원유 생산과 투자를 늘리고 기업들이 적정한 가격에 석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은 현재 미국인의 주요 불만 가운데 하나인 소비자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5일 석유 수출국 기구 OPEC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에서 다음 달 원유 생산을 하루 200만 배럴 줄이기로 합의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러시아의 공격용 무인기 드론을 공급해온 것으로 비판받아온 이란이 크름반도에 드론 교관을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CNN 방송은 어제 이란이 크름반도에 드론 교관을 파견해 러시아 군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뉴욕타임스도 전 현직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교관들이 크름반도에 파견돼 러시아군을 상대로 드론 조종법을 교육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인 교관 수십 명이 보내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수도 크이우 등에서 전력시설 등을 겨냥해 자폭 드론 공격을 감행해왔습니다. 이란은 러시아가 사용한 자폭 드론이 이란제라는 주장을 부인했으며 러시아 역시 이란제 드론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영국과 프랑스는 오늘 이란의 러시아 무기 지원 정황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회의에서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타이완이 오늘 타이완 해협의 한 섬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타이완 육군은 이날 국내외 언론을 초청해 육군의 실사격 훈련을 공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9일 수요일 V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18일 밤부터 19일 오후까지 동해와 서해 완충구역으로 35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가하면서 또다시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포사격에 대해 모든 도발적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은 2023 미국 군사적 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을 가장 큰 군사적 위협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저녁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 최고는 13도에서 2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로 사격이 금지된 동해와 서해 완충구역으로 또다시 수백 발의 포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이 남북 간 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이딴 행동은 한국을 자극해 고강도 도발 상황을 만들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18일 심야부터 19일 오후까지 동해와 서해 완충구역으로 35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가하면서 또다시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9일 낮 12시 30분께 황해남도 연안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했습니다. 한국 영해로에 낙탄은 없었지만 낙탄 지점은 9.19 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 NLL 이북 해상 완충구역 안쪽이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포병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경고통신을 수차례 실시했습니다. 합참은 해상 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합참 발표 직전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포사격이 한국 측 도발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총참모부 대변인은 19일 오전 8시 27분께부터 9시 40분 사이에 제5군단 전방 전연 일대에서 적들이 또다시 10여 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고 이에 총참모부가 동부와 서부전선 부대들의 경고사격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18일 오후 10시께부터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 오후 11시께부터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 발 등 모두 250여 발의 포병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 사격에 대해서도 적들이 18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철원군 전연 일대에서 수십 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한 데 대한 군사적 대응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연례훈련인 호국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이라며 이 연습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시기에 감행된 이번 도발책동을 특별히 엄중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의 전방지역인 강원도 철원에서는 17일부터 21일까지 일정으로 다연장 로켓 사격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지상 완충구역 이남에서 진행되고 있고 철원 일대 사격장에선 주민에게 공지한 상황에서 매달 꾸준히 전차포와 다연장 로켓 등 다양한 사격훈련이 있어 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14일엔 황해도 마장동 일대와 강원도 구읍리 일대 등 다섯 곳에서 순차적으로 총 560여 발이 넘는 포사격을 동해와 서해 완충구역에 가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문제 삼지 않았던 한국 내 통상적인 군사훈련을 갑자기 트집 잡으며 연일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포사격을 하고 있어 배경이 주목됩니다.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9.19 군사합의 파기론을 자극하고 격한 반응을 유도해 위기 조장의 책임을 한국 측에 떠넘기면서 추가 도발의 명분을 삼으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입니다.
결국에는 한국에게 9.19 군사합의 파기 이를 말하게끔 만들므로 인해서 그 모든 그러한 위기의 조성을 한국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앞서 지난 16일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찾아 대응태세를 점검하면서 북한의 노골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이 의도된 일련의 도발 시나리오의 시작일 수 있다고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접경지대에서 감시와 정찰 기능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한국 내에서 북한 측에 유리한 합의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미한연합훈련 강화에 대한 반발이라고 진단하면서 전술핵 무기를 앞세워 군사적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군사합의가 북한에게 유리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한미가 군사연습을 재개하고 고강도의 북한에 대한 압박을 사실 시작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9.19 군사합의가 본인들에게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 그것보다는 더 큰 전략, 군사적 대치 국면에서 우위가 더 우선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북한의 노골적인 9.19 합의 위반이 핵과 미사일 능력 신장에 따른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9.19 합의 내용의 유불리를 떠나 핵무력에 대한 자신감을 과시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전방 실전 배치된 전술핵 미사일을 의식해 한국 정부가 9.19 합의를 먼저 파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이딴 대남 도발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과 미한 동맹 강화 정책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하지만 이런 식의 도발이 장기화하면 경제난이 심각한 북한에게도 유리할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정은이가 얻을 건 전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한국을 피곤하게 만들겠지만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수록 한미의 대응은 더 강력해지고 또 한국 국민들의 안보의식도 높아지고 그렇다면 김정은이 얻을 게 뭐가 있겠냐 이거죠.
박원곤 교수는 북한의 이번 도발이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될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루어진 점에 주목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의 도발 여부에 이른바 중국 변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증명된 셈이라며 7차 핵실험과 같은 북한의 전략 도발을 억제하는데 중국의 영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고강도 도발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국 변수, 중국이 한반도의 극도의 긴장을 원치 않기 때문에 북한을 어느 정도 설득하거나 혹은 압박을 가해서 고강도 도발을 막는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반면 북한의 포 사격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위반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도발 수위를 조절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한일 3국 외교 차관이 오는 26일 일본 도쿄에서 만나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26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제11차 미한일 외교차관 협의회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조 차관 그리고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북한 문제와 지역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3국 간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회담은 최근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와 전술 핵 위협 현실화 등에 대응해 미한일 3국이 안보 협력 복원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열리는 것으로 북한이 앞으로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등에 대비한 공조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군의 포 사격에 대해 모든 도발적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에 여전히 열려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18일 북한이 심야에 포병 사격을 감행한 데 대해 도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포 사격에 대한 논평 요청에 최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계속 목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We've seen this happen over the course of this week. We are aware of these reports. And we call on the DPRK to cease all provocative.
이어 우리는 그러한 보도들을 알고 있다며 북한이 모든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미국이 여전히 외교에 열려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And we continue to believe and be open to dialogue without preconditions with the DPRK as it relates to our ultimate goal here.
파텔 부대변인은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궁극적 목표와 관련해 전제 조건 없는 북한과의 대화를 여전히 믿고 있고 대화에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합참은 북한이 한반도 시각 18일 오후 10시께부터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 오후 11시경부터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 발의 포병사격을 각각 가한 것을 관측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낙탄 지점이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 한계선 NLL 이북 해상 완충 구역 이내라며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4일에도 동서해 완충 구역으로 총 560여 발에 이르는 포격을 벌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18일 밤 동해와 서해에서 포사격을 재개한 것은 미한 연합 훈련 중단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중국의 당 대회 기간에 이례적으로 도발한 데 대해선 북한이 수위를 조절했다는 견해와 중국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행동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으로 나뉘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18일 VOA에 북한의 이날 포사격 재개를 한국에 대한 압박 목적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국의 훈련 중단을 관철하려는 게 포격의 주된 이유란 진단입니다.
So they're basically putting pressure on South Korea. South Korea is doing an exercise right now.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8일 밤 동해와 서해 해상 완충 구역 내 포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해상으로 100여 발, 동해상으로 150여 발을 발사하며 지난 14일 이후 나흘 만에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시험용이 아니라면 이번 포사격 의도는 가짜 위기를 유발하고 미한 훈련에 대한 김정은의 분노를 표출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7차 핵실험을 하지 말라는 중국의 압박에 대해 어느 정도 불만을 표시할 것일 수 있다고 매닝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는 북한이 중국을 의식해 20차 당대회 기간엔 도발을 삼갈 것이라고 전망해왔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그러나 북한 포사격이 그리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독립적인 주권국인 북한은 중국을 포함한 누구의 장단에도 맞추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일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Well, I think you know the answer to that because they're independent. They're sovereign. They're not going to
이어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했다면 놀랐겠지만 독립적 요소를 보여주는 포사격은 지나치게 도발적이진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중국을 의식해 도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도발엔 못 미치는 포사격을 택함으로써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Think right during the Congress, they're apparently choosing to try to play a lower level of escalation.
하지만 북한이 중국을 의식해 도발 수위를 조절하진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수미테리 우드로 윌슨 센터 아시아 국장은 북한은 어차피 도발하고 중국의 당대회를 신경 쓰지 않는다며 중국의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이란 이유를 들었습니다.
They are going to do provocations anyway and they don't care that there is a CCP Congress.
중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어떤 영향이나 결과도 없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테리 국장은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북한의 ICBM 발사도 규탄하지 않았다며 김정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등 과거와 다른 지정학적 환경이 자신에게 상당히 유리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며 포사격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한국이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여기에 걸려들어 김정은이 긴장을 고조시키도록 허용하지 않는 건 현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전술조치선 이남에서 위협비행에 나서고 포사격으로도 대담한 도발에 나서는 건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사일과 핵능력 진전으로 높아진 김정은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으며 이 때문에 그가 더욱 능숙하게 강압적인 조치를 모색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매닝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정권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핵과 미사일, 재래식 영역에서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걸 윤석열 정부에 상기시키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윤석열 정부가 가용한 모든 외교, 군사, 금융수단을 사용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 국방부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인 잠재적 대응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미국 전력자산의 한국 상시 배치와 관련한 질문에 이미 한반도에 2만 8천 명 이상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Well, we have more than 28,000 U.S. forces already stationed on the peninsula.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대답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방어 관계에 대한 우리 공약의 신호라며 한국 국민들과의 우리의 안보 협력은 아주 오래 지속돼 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존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 영내 다른 동맹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내 일각에서는 핵 확장 억제 방안 중 하나로 미국의 전략폭격기나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등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한편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개별 도발에 대응하는 방식과 관련해 우리는 영내에서 동맹국들과 함께 매우 강력한 징후와 경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m not going to talk about specific intelligence, but what we certainly do maintain.
라이더 대변인은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미국의 탐지와 요격 능력에 관한 질문에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방위적인 잠재적 대응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보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방어와 평화 보존에 관한 것이지 영내에서 깜짝 놀랄만한 일이나 불안정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분명 북한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런 문제에 대해 대화할 의지를 갖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이달 말 대규모 공중연합훈련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오늘 특정 훈련에 관해 발표할 것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데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s we've said before, we remain focused on continuing to coordinate closely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to address.
라이더 대변인은 우리는 영내 안정과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전체의 동맹 파트너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문재인 전 한국 대통령은 무력 충돌의 위험과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상황 관리와 함께 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의 자서전 다시 평화 출판 기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외교와 대화만이 평화를 만들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평화도 잃고 경제도 잃을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다시 평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상황을 반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포격 도발을 하는 한편 7차 핵실험 준비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타이완과 영국, 프랑스 정부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포사격 등 잇단 무력 도발이 영내 평화와 안보를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이완이 최근 계속된 북한의 연쇄 군사 도발 행위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14일자 성명을 통해 북한이 타이완 시각 10월 14일 0시 49분에 평양 순안 일대에서 일본 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지난 9월 25일 이후 9번째 미사일 실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또한 전날 밤 늦은 시간부터 이날 새벽까지 전투기 다수를 출격시키며 무력 시위를 벌이고 서해와 일본의 해상 완충 수역을 향해 포탄을 발사했다며 미국과 일본, 한국은 영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북한의 위협을 규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이후 북한은 한반도 지역에서 27차례 미사일을 발사했고 특정 조건에서 선제 핵공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혀 영내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타이완 외교부는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금지를 위반하고 영내 평화 애호국들의 기대를 무시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타이완 정부는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과 영내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인도태평양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타이완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영내 국가들의 노력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타이완은 국제사회가 시작한 관련 조치에 협력하고 권위주의적 팽창과 침략을 공동으로 억제하며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보존하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외무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이 10월 14일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우리의 동맹국, 파트너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를 종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증가한 북한의 미사일과 군사 행동은 영내 평화와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며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을 겨냥한 제재는 그 같은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미국과의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도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 행동을 비난하고 국제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프랑스는 북한이 지난 10월 14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실시한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프랑스는 또한 북한이 전술핵 운반 역량이 있는 전략적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는 북한의 10월 13일 성명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성명들은 비무장지대 북쪽의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함께 한반도의 긴장을 놀랄 만큼 증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그러면서 프랑스는 다시 한번 북한이 지체 없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파트너들과 협력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목표를 계속 추구하고 모든 당사국 사이의 대화 구축을 독려하겠다는 결의를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4일 새벽 1시 49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14일 오전 1시 20분경과 오후 5시경 총 5곳에서 동서해 완충구역으로 총 560발에 이르는 폭격을 벌였습니다. 또한 전날 13일 오후 10시 30분쯤부터 다음날 0시 20분까지는 북한 군용기 10여 대가 서해 북방 한계선 등에서 전술 조치선을 넘어 남쪽으로 비행하기도 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백악관이 내년도 국방수권법의 탄도미사일 방어 예산안 일부 항목에 대한 의견을 미 의회에 전달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 전략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 백악관은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대북 미사일 방어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미 의회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계획이 일부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산관리국은 17일 내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대한 심의 결과를 담은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조직의 역할과 국가 방위 전략에 부합하지 않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계획의 중대한 수정을 제안하는 조항 1541호와 1544호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수권법 조항 1541호와 1544호는 각각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사이버 보안 작전과 미 본토용 차세대 방어체계에 대한 예산안을 담고 있습니다. 예산관리국은 1541호에 명시된 사이버 작전이 미사일 방어청의 임무가 아니라는 점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또 1544호는 기존 계획보다 3배 이상 많은 차세대 요격체계를 갖추도록 하지만 이는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2022 국가 방어전략과 2022 미사일 방어 계획에도 상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는 보다 비용 효율적인 접근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합하면 미 의회는 미 본토에 대한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해 사이버 작전과 차세대 요격체계 배치 예산을 책정했지만 백악관은 임무 적합성과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앞서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7월 8,370억 달러 규모의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본회의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미 의회에 상정된 법안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되지만 통상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표결에 앞서 법안의 세부 내용을 의회와 조율합니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률 제정이 이루어지는 만큼 의회와 백악관이 미리 의견을 주고받는 겁니다. 예산관리국은 탄도미사일 방어 예산을 포함해 총 28개의 예산 항목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핵무기 관련 항목에선 해상발사 핵순항미사일과 이 미사일의 탄두에 대한 지속적인 자금 투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핵 태세 검토 보고서가 2030년 이전 해상발사 핵순항미사일의 도입이 불가능하며 다른 우선순위에 잠재적으로 불이익이 가해질 사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가 재래식과 전략 핵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저위력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탄두인 W-76-2와 현재 운용 중인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그 후속인 장거리 스탠드오프 미사일, 그리고 개량형 B-61-12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이중용도의 F-35A 전투기를 언급했습니다. 예산관리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추가 예산 투입에도 기술적 완성도가 낮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예산관리국이 반대한 항목에는 주한미군이나 한국과의 동맹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하고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회의 입장이 담겨 있습니다. 또 국방수권법안이 명시한 캠프 험프리스와 캠프 무적, 진해 함대 지원 부대 등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보수비용 7억 5천만 달러에 대해서도 특별한 반대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무부는 미 한일 연합훈련이 국방 참사이자 친일 행위라는 한국 야당 대표의 비판에 대해 3국 협력이 오히려 더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전통적 안보 공조를 넘어 경제, 인권, 기후 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미한일 연합훈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3국 관계 강화와 협력 부문 확대를 추진한다는 미국의 한일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실 관계자는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미한일 3국의 동해 연합훈련을 비판하면서 이를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칭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한국, 일본과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도전과제를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춘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아젠다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한일 합동훈련을 국방참사로 규정하며 일본의 군사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로 극단적 친일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0일 유튜브 방송에서는 한미일이 군사동맹을 맺게 되면 우리나라가 한미일과 북중러 군사동맹체들의 전초기지가 된다며 한반도에 냉전, 열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실 관계자는 이 같은 인식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질문에 미국은 군사 부문을 훨씬 넘어 광범위한 영역에서 미한일 공조를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군사훈련과 역량 증가 구상을 포함한 3국 안보협력, 인권 수호와 촉진, 성평등, 국제규칙에 기반한 질서, 경제와 에너지 안보, 공급망 회복력, 그리고 기후위기와 전염병 같은 주제에 대한 협력의 기회를 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전날 샌프란시스코 스탠퍼드대에서 진행한 대담에서 지난 수개월간 이 지역의 동맹과 파트너인 한국, 일본과 함께하는 일을 상당히 늘렸다면서 이는 한일 양국을 더 가깝게 만드는 것을 포함해 많은 이점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연일 북한에 대한 규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 일본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비난했습니다. 한국 대표는 지난 30년간 반복된 북한의 약속 불이행을 문제 삼으며 북한 외교관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8일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자로 나선 김성훈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참사관은 북한이 전술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면서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건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Mr. Chair, it is deplorable that the DPRK continues to launch various types of ballistic missiles while threatening the use of...
김 참사관은 핵 협박과 미사일 도발에 더해 북한은 이제 7번째가 될 또 다른 핵실험을 할 준비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야망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이에 따른 균열은 느리지만 분명히 확대돼 다른 나라들을 핵 구덩이로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will continue to work to achieve sustain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under the President Yoon.
군축과 군비 통제 문제를 다루는 제1위원회는 다음 달 초까지 핵과 대량 살상 무기, 화학무기 문제 등을 논의하며 이를 토대로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핵무기를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각국의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오가사와라 이치로 일본 군축대사는 일본은 북한의 강화된 핵과 미사일 개발 활동에 대한 깊은 우려를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통과한 지난 4일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최근에 일련의 발사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Mr. Chair, Japan cannot but reiterate its deep concern about North Korea's intensified nuclear and missile.
이어 일본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은 물론 모든 범위의 탄도 미사일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달성한다는 목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도 촉구한다고 오가사와라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초 모툰 유엔 주재 미얀마 대사도 북한 비난에 동참했습니다.
Repeated nuclear capable ballistic missiles launches by DPRK is a great concern for many countries.
북한의 반복적인 핵 탄도 미사일 발사는 영내 평화와 한반도 안보에 더 큰 불안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특별히 영내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의 큰 우려가 된다는 지적입니다. 초모툰 대사는 우리는 북한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규탄 발언은 전날인 17일에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 일본은 반박권을 활용해 북한에 대한 집중 공세를 펼쳤는데 북한이 재반박권을 사용하면서 이들 나라 간 주고받기식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17일 회의 발언을 통해서는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회의 끝부분에 따로 발언권을 요청해 북한의 최근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브루스터너 미 군축대사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막고 있는 러시아, 중국과 더불어 북한이 국제 규칙에 근거한 질서를 조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like to highlight that the DPRK has made a mockery of the international rules-based order with Russia and China preventing.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 상공을 통과하며 일본 국민에게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을 가한 북한의 위험하고 무모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그런 행동은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여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것은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이웃 국가와 영내에 위협을 가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터너 대사는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한다면서 우리는 대화에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이날 반박권을 요청해 또다시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now resorting to the hostile acts and nuclear threats and blackmail against the DPRK unprecedented in.
김 서기관은 미국은 전례 없는 규모와 범위, 방법으로 북한에 대한 적대 행위와 핵 위협, 협박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미 미한 연합훈련이 북한에 대한 적대감의 분명한 표현이자 한반도와 영내의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한국이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의 김성훈 참사관은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가 1990년대부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거듭된 북한의 약속 불이행과 갑작스러운 포발 등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Mr. Chair, if a country which started a war and invaded us continuously
전쟁을 일으켜 한국을 침략하고 협정을 속이고 깨며 적대적인 의도를 행동과 말로 내보이는 나라가 있다면 그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집단적인 방식의 방어적이고 신중한 대응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김 참사관은 북한이 자위권을 주장하며 유엔 헌장 51조를 언급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결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유엔 헌장 25조를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 헌장 51조만을 언급하는 것이 이중 잣대라며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합법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내와 그 너머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참사관의 지적에 북한 김인철 서기관은 2차 반박권을 사용해 터무니없는 한국의 논리를 전적으로 거부한다면서 역사적으로 볼 때 한반도 비핵화 과정은 미국의 적대 정책과 핵 위협, 협박으로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북한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를 또다시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대표는 두 차례의 반박권을 통해 일본은 이 문제를 과학적 증거에 따라 투명한 방식으로 국제사회에 설명했고 앞으로도 그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라며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서울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초청 5찬 간담회를 진행한 자리에서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고 안보 상황도 녹록치 않은 이런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변인실이 전했습니다. 대변인실은 이 발언과 관련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과는 타협할 수 없다는 의미로 국가보위가 첫 번째 책무인 대통령으로서 기본적 원칙을 언급한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정신을 공유하고 있다면 그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년간 1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등을 탈취해 불법 무기 개발에 사용했다고 미국 국토안보장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런 활동이 거의 처벌받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18일 북한이 지난 2년 동안에만 10억 달러가 넘는 암호화폐와 경화의 사이버 탈취를 통해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 국제 사이버 주간 서밋 연설에서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현존하는 국가들 내의 기관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이버 강탈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거의 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이런 일들을 일삼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은 북한과 함께 러시아와 이란, 중국의 악의적 사이버 행위를 지적하면서 나왔습니다. 마이로카스 장관은 이와 관련해 러시아, 이란, 북한, 중국과 같은 적대 국가들과 전 세계의 사이버 범죄자들은 계속해서 더 교묘해지고 더욱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의 사이버 작전들이 모든 이들의 경제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로카스 장관은 이런 국가들의 사이버 위협과 관련해 우리가 지금보다 더 위험에 처한 적은 없다면서 이들의 방법은 다르지만 해를 입히는 목적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파괴와 통제를 위한 목적과 함께 금전적 이익을 위한 공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랜섬웨어 공격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연방수사국 FBI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에만 미국에 2,500건 이상의 랜섬웨어 공격이 벌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은 사용자의 컴퓨터를 장악하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한 다음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이버 공격을 말합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강력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유럽연합, 한국과 랜섬웨어 실무그룹을 각각 가동한 사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앞서기 위해 한국, 이스라엘, 영국 등과 국제연구와 개발협력 관계를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자루스 등 북한 연계 해킹 조직들은 랜섬웨어 공격을 통한 암호화폐 탈취에서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분석회사인 채널리시스는 올해 발생한 암호화폐 탈취 사건의 60% 정도가 북한 연계 해커들의 소행인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앤 뉴버거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북한이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통해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최고 3분의 1까지 충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유럽연합이 한국과 일본의 독자 대북제재 단행에 대해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한국 등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이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한국, 일본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대변인은 18일 한국에 이어 일본이 대북 독자 제재를 단행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자제하고 대화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에 독자적인 추가 대북 제재 단행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 대신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대변인은 우리는 유엔 전문가 패널이 최근 중간 보고서에서 보고한 활동들을 통해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금융과 지식, 부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의 중요성을 공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함께 이를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한 독자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다며 무기 개발과 과정에 관여한 북한 개인 8명과 개인 4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후에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은 개인 65명과 기관 13곳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일본의 독자 대북 제재 발표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한미일 3국의 강력하고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리 브리핑에서 최근 미국과 우리나라의 독자 제재에 이어 일본도 제재를 발표했다면서 한미일을 비롯한 유사 입장국이 독자 제재 대상을 교차, 중첩 지정함으로써 제재의 효과를 높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14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로켓 공업부와 합장강 무역회사, 로운산 무역회사, 운천 무역회사, 승리산 무역회사 등 5개 단체의 자산을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추가 대북 제재는 4월 이후 6개월 만이며 이번 조치로 일본의 대북 제재 대상은 개인 120명과 기관 134곳으로 늘었습니다.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18일 독자 대북 제재와 관련해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4일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일본 안보와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무도한 행동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납치 문제와 핵미사일 등 여러 현안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추가 대북 조치를 취한다며 오늘 가기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금지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5개 단체를 외화법에 기초한 자산 동결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일본은 북한이 납치와 핵무기,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우리는 미국과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이 억지력 차원을 넘어 실행 가능한 전투 전략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중대한 국익에 대한 북한의 위협 수준은 올해도 높음으로 평가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은 18일 북한의 핵개발이 억지력을 넘어 실행 가능한 진정한 전투 전략으로 발전하는 경로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이날 공개한 2023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에서 핵을 북한의 가장 큰 군사적 위협 중 하나로 꼽으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확장 억지 보장이 약화됐다고 믿으면 북한 정권은 군사행동 여건이 유리해졌다고 추정할 수도 있다며 위기 동안 핵무기 사용의 문턱은 더 쉽게 뚫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 능력 증가가 동맹의 기존 군사계획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핵 공격을 감수하고 동맹국을 방어하려는 미국의 의지에 대한 우려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확실한 핵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을 갖추면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피하는 면책권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가장 큰 군사적 위협으로 핵과 미사일 병력을 꼽았습니다. 반면 해군과 공군은 한국, 미국과의 분쟁에서 오래 버틸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지상군은 대부분 구형 무기를 갖추고 있지만 그 규모가 크고 전진 배치돼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비무장지대 근처에 배치된 수천 개의 포병 시스템은 연합군이 공격하기 전 서울을 포함한 한국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올해도 북한을 중국, 러시아, 이란, 비국가 행위자들과 함께 미국의 중대한 국익을 위협하는 나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 등 이들 나라들의 미국의 국익에 대한 위협 수준은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보다 한 단계 낮은 높음으로 분류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군은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이들 나라와 괌에 있는 미군 기지에도 안보 도전을 제기한다며 북한 당국자들은 미국에 대해 호전적이며 종종 군사적, 외교적 위협을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한국에 대한 전술적 공격 등 다양한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과 동맹국 정보기관은 북한이 이미 핵탄두 소형화와 중거리 미사일에 핵무기 탑재 능력, 미사일을 미 본토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적대국과 국제금융기관에 대한 게릴라전 수단으로 사이버전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전체적 위협 수준과 관련해 위협 행동 측면에서는 5단계 중 3번째 단계인 시험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위협 역량 측면에서는 5단계 중 두 번째로 높은 강화 중으로 분류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의 가장 긴급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로 러시아를 꼽으며 유럽에서도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1차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직면한 가장 포괄적인 위협으로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군의 현대화와 확장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우주, 사이버, 인공지능 능력에 특히 관심을 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금강산에서 한국 측 시설을 추가로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년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루하다고 지적했던 시설 중 한 곳을 또다시 무너뜨렸는데 형체가 온전한 한국 소유 자산은 이제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고성항 횟집 건물을 철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뷰이가 이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평소 갈색 지붕이 선명하던 고성항 횟집 건물은 현재 붉은색 대신 콘크리트 잔해가 만들어낸 것으로 보이는 밝은 회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성항 횟집은 금강산 관광지구의 북쪽, 즉 항구 부근에 위치한 시설입니다. 단층 건물이지만 폭 80m의 작지 않은 규모로 금강산 관광객을 맞이하던 곳입니다. 소유주는 현대아산, 운영은 일연 인베스트먼트가 맞는 구조로 2003년 12월 개관했으며 총 236석을 갖췄습니다. 북한이 고성항 횟집의 철거를 완료한 시점은 지난달 중순으로 추정됩니다. 플래닛랩스의 8월 28일자 위성사진에선 고성항 횟집의 갈색 지붕이 분명히 보이지만 9월 1일자 사진에선 지붕 일부가 뜯긴 듯 회색 면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9월 8일엔 주 건물이 있던 자리가 콘크리트 잔해로 뒤덮인 장면을 볼 수 있고 24일엔 작은 부속 건물마저 무너진 듯 형체가 사라졌습니다. 북한은 올해 3월부터 현대 아산 소유의 해금강 호텔에 대한 철거를 시작했으며 4월엔 한국 리조트 기업 아난티가 운영하던 금강산 골프장에 8개 숙소동을 해체했습니다. 또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북한이 8월부터 한국 정부 소유의 이산가족 면회소와 온정각, 구룡빌리지, 금강 펜션타운 등에서 철거로 보이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BOA는 이후 위성사진을 분석해 한국관광공사가 거액을 투자한 문화회관 건물의 지붕이 지난달부터 뜯긴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문화회관과 온정가, 구룡빌리지, 금강펜션타운 등은 전면 철거된 상태로 지금까지 온전한 건물 형태를 유지 중인 한국 측 자산은 이산가족 면회소와 온천빌리지 등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과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일 때 한국 측 시설에 대한 해체를 명령한 만큼 나머지 건물들도 조만간 철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19년 10월 금강산을 시찰한 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781년 10월 19일 미국이 요크타운 전투에서 영국군의 항복을 받아냄으로써 미국 독립전쟁이 마침내 종료됩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총사령관이 영국군 지휘관 찰스 코널리스에게 항복을 받아낸 것입니다. 1775년 이후 식민지 미국과 영국 정부 간 갈등은 극에 달했고 미국 보스턴에서 미국 식민지 민병대와 영국군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미국의 독립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독립전쟁 초기에는 영국군이 우세했지만 미국은 조지 워싱턴을 주축으로 영국군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781년 10월 19일 버지니아주 요크타운에서 조지 워싱턴 장군의 군대와 미국의 독립을 지지하는 프랑스 전함에 포위된 영국군이 항복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영국군 지휘관은 배편으로 영국군 증원부대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몰랐던 것은 프랑스군도 배편으로 미국을 돕기 위해 요크타운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원군을 실은 영국 함대는 항복 문서에 서명한 5일 뒤 도착합니다. 이후 영국은 1783년 성립된 파리 조약에서 미국 13개 주의 완전한 독립을 인정하게 됩니다. 1787년 10월 19일 미국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 1987년 10월 19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가 대폭락합니다. 암흑의 월요일, 블랙 먼데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리는 이날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22% 떨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508포인트나 폭락해 시가총액의 약 5분의 1이 허공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이날의 충격은 전 세계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1987년 10월 19일 검은 월요일이 있기까지 미국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한 해 동안 40% 이상 급등한 상태로 과열 우려가 제기됐었습니다. 5년 동안 이어진 매입세는 대규모 일반 대중을 증시로 끌어들였고 사교 모임에서도 주식 투자가 주된 이야기거리가 됐습니다. 블랙 먼데이를 맞기 전인 1987년 8월 25일 다우존스 지수는 사상 최고치인 2,700포인트를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주가는 천천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2개월도 지나지 않은 10월 19일 하루 동안 전일 대비 22.6%가 떨어진 것입니다. 앞다퉈 주식을 처분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재정 파탄으로 죽음을 택한 투자자들이 속출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1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증권 투자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당시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 세계 대공황의 출발점이 된 검은 목요일을 상회하는 폭락이 발생한 현상을 빗대어 1987년 10월 19일을 블랙 먼데이로 불렀고 이후 증권가에서는 주가 대폭락이 있는 날에 요일을 붙여 검은 월요일, 검은 화요일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